욥기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시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게 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이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10장 말씀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욥이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 이것이 너무 무겁고 어려워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저한테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그 답답한 마음을 아뢰는 그런 말씀이 어제와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고 주의 뜻이 거기에 있는 줄을 제가 아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것들이 가리키는 것, 이것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하는 징벌, 그다음 징계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셨고 또 그 죄악을 사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좀 이렇게 자세히 곰곰이 살펴보면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하시지 않으신다. 만약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인간의 죄악을 사하시지 않으신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겠죠.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을 한 번에, 죄인들을 한 번에 이 땅에서 도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바라보시고 참으실 이유도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는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주홍빛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희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말한 그 고백, 욥의 고백은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억하심정이 그 마음속에 여전히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욥은요, 고난당하기 전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욥기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욥이 분명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억하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계속해서 저에게 하십니까? 그리고 저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저에게 이렇게 저를 비난하고 저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탄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약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란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욥이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도 크고 극심하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들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정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차라리 이 고통 당하는 것보다 제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죽어서 무덤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저를 왜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를 버려두사, 그렇죠? 잠시나마 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저로부터 좀 떠나주십시오. 저를 좀 그냥 내버려 두셔서 조금이라도 평안하게 살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고백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부끄럽게도 이런 고백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좀 제발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좀 이대로 생긴 대로 살다가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잠시나마 이런 마음을 토로한 적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어두운 땅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표현에서 욥은 자기 자신이 지옥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두운 곳, 그늘진 곳,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곳,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평안을 누리다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이런 모습으로는 살 수 없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주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욥처럼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아까 그런 오해와 원망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욥처럼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었을 때, 기도했지만 그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을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오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번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예스,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예스,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노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ait, 아직 때가 안 됐어,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스 사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그런 응답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찬송한 것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입으로는 고백을 하고 나서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제 뜻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예스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졸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어드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자녀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 나누는 사랑의 대화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꼭 주십시오, 꼭 예스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쳐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꽃길처럼 그렇게 탄탄대로가 열리진 것 결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감당치 못할 만큼 어려운 고난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로서 꼭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이 가운데도 정말 피할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어려움을,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분명히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이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여 연약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탄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찾으며 또 주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